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것인 은혜와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를 만나고 주님의 세계를 봄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꿀송이 보다탄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고 또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다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친 이러한 얘기들 뭐 또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귀에는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문둥병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문둥병을 고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문둥병을 고친 이 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병이라기보다도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과도 거리가 멀고 또 권력과도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설사 돈이 많은 부자라 하고 또 권력자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렸다. 그것은 그 사람을 땅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뭐 치료약도 개발이 또 돼 있다 하고 또 병이 나은 그런 사람도 뭐 여럿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이제 불치병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단지 몸이 건강해졌다 이것을 떠나서 그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문둥병의 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잡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로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평범한 어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기만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생명과 연관된 그런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자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예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들, 그게 질병이든 뭐든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인생은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 있는 능력만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의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다시 여러분 곰곰이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게 했던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은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서 이제 주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베드로간 그 말은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라면은 뭐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기를 많이 잡은 걸 즐기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통상적으로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한 사람들의 고백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입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온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그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길이었는데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억으로 살던 기존의 인생에서는 그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체험이 그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게 베드로의 체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체험한 것이죠. 그 체험이 베드로를 하여금 두려움 있게 한 것이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에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체험은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새로운 삶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을 많이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고기와 배를 모두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배와 고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존의 삶이 마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고기와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이 얘기한 대로 세상 모든 일을 다 접어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참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중한 건 외의 일들은 사소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만난 신자로서 과연 그 삶에 전환이 일어났느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만난 자로서 과연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삶의 전환이라는 것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직장 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내가 베드로처럼 어떤 고기와 배, 세상에 내 직장과 돈, 거기 나를 살린다,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면은 예수를 만난 후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느냐는 것, 그게 있는 게 삶의 전환인 것이고, 그런 삶의 전환은 분명히 신자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이야기의 다른 점이 뭔가 같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 병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갔다 어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12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문둥병자는 그 같은 동네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규례를 보면은 문둥병자는 부정한 대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동네 밖에 쫓겨나 가지고 홀로 살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동네에 거주할 수 없는 것이죠. 동네 밖에서 홀로 아니면은 다른 문둥병자와 같이 그냥 거주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자가 동네에 와 계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결국 문둥병자 스스로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찾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이 문둥병자가 동네에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동네에 들어오는 걸 주민에게 발각되면 당장 돌 맞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런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남에 대해서 절박했다, 절박한 심정이었다, 이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둥병자를 그처럼 절박하게 만든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죠. 자신은 더럽고 부정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실 하나로 예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게 문둥병자를 예수님께로 붙들어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의 새로운 전환이 있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부정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의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의 체험이다. 이 말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얘기 않습니까? 너희들 감각적으로 자꾸 생각지를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 읽으면은 막 내 속이 뜨거워지고 어떤 막 놀라운 은혜가 막 생기고 기쁨이 올라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읽은 도중에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경험 있는 분 있었습니까? 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몰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 거룩한 말씀을 내가 체험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 이것이 나의 악함이고 더러움이구나,
그게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에 나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처럼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결국 문둥병자로 예수께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나온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문둥병자로 예수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문둥병자 아닌데 맞는 것이 아니고 본래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말씀을 체험한 것이죠.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항상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우리를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말씀의 권위예요. 그게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권위를 체험을 하고 분영한 자로 나를 깨끗게 하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자는 나를 깨끗게 하실 그 주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자 예수께 나오는 그런 그 마음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께 한 말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인데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이 왜 들어가냐 그 말이죠. 그 말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제 주지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그 문둥병자가 자기의 그 병,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걸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하는 말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 좀 나를 깨끗게 해주시, 당신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될 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앞에 내세우냐 그런 얘기죠. 만약 하나라도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네가 깨끗게 된 걸 원했지 아니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은 감히 깨끗하게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히 깨끗하게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심, 주의 뜻에 그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문둥병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자기를 또 제대로 알고 있다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이제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도의 그 특기 아닙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무조건 이제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고 죽게 나온다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 이 전에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구원을 말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시고 구원 주시는 그런 분이네 무슨 자격을 따지느냐 이리 생각을 하면 그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면 받은 걸 당연하게 끌 거예요. 당연하단 말이죠. 반면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걸 받게 되었다면 나오는 건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이제 분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 가운데 살라 그 얘기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우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간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린 그저 부정한 자다, 악한 자다 이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주어질 건 저주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무슨 구분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요, 신을 부를 때에 자기 자격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정성을 보이면은 신이 감복해서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신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고 구원할 자격이 있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애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여 원하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감히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드러낼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다가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행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문둥병자는 주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은 지금 문둥병자는 우리를 대표해서 주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를 만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둥병자는 주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문둥병자가 지금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뭐 돈도 권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 하나 바라고 지금 주님께 자기를 맡겨놓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절실한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뭐 실제로 그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걸 가장 절실하게 원했을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뭐 돈, 권력 이것이 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 좋으니까 몸만 깨끗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 하나로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우리 몸에는 문둥병이 없습니다. 제가 불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행히도 문둥병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깨끗하고 또 문둥병과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문둥병자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이 그래요. 문둥병자 그 몸이 더럽고 정말 추한 것처럼 우리의 그 속사람, 속이 더럽고 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그 속 마음을요, 속의 상태를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이 인간의 속이구나. 이걸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정말 겉은 멀쩡한데 멋있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문둥병자 똑같다. 이게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요. 몸에 문둥병이 들면은 얼마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속에 있던 문둥병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네 속이 어떻든지 간에 달라질 게 없거든요. 누가 내 속에 더러운 보면 나를 멸시할 것도 아니고 욕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속은 꽁꽁 감춰두고 가려두고 겉만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서 마치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 속사람 문제 생각지 않고 겉사람 항상 몸의 문제만 생각을 하고 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만 편하면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고 속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겉이 아니고 속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진도를 못 나가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우리의 그 속의 문제를 등한시하고서는 뒷얘기를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책장 한 구석에 꼽혀가지고 오랫동안 먼지가 풀풀 쌓인 그런 책을 좀 다시 꺼내가지고 펼쳐보는 것처럼 그 작업부터 여러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내 속의 상태, 내 속사람에 대해서 그걸 묵은 책을 꺼내놓은 것처럼 꺼내보면서 아, 내 속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부터 우리가 좀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이 이 예수님을 찾아나 문득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원하심은 나를 깨끗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서 나와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기 속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든 언제까지 그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문둥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이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의 문둥병자에게 네가 나은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경고를 합니다. 경고였다는 아주 엄중하게 금했다 이러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알기를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친 일은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널리 알려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될수록 많은 사람이 죽게 나오게 해서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핑계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교회는 전도를요 복음을 전하기보다 어떻게든 교회를 끌어모으는 게 관점이죠. 끌어모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좀 비판을 하면은 끌어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 모아놓고 어쨌든 교회로 와야 복음을 들으니까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요,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힘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16절에 오면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사람들이 오면은 복음을 가르치면 되는데 왜 그 자리를 피하냐 그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뭐 직무유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왜 그 자리를 피하냔 말이죠. 그 이유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오는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한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려 목적으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미 의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뭔가든 자기 삶의 전환 새로움 이걸 지금 본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피해버린 거예요. 말씀도 듣고 내 병도 고침 받겠다. 이건 지금식으로 말하면 천국도 가고 복도 받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영육간에 다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천국도 가고 복도 누리고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주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무등병이라고 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근본적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등병자에게 제사장에 가가지고 몸을 보이라는 것도 그런 의도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의 그 발병 유무를 그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피부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보고 그게 문둥병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인가 이걸 또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나은 것을 평생에 한 번이라 보겠습니까? 어디? 당시 문둥병이 얘기한 대로 불치병이고 말이죠. 병원 다녀가지고 고침받을 사람 없단 말입니다. 무슨 민간 역법사가 나을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 자연히 나은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여겼던 문둥병이 나았다, 깨끗하게 됐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에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제사장에게로 문둥병자를 보내신 것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이걸 깨닫고 죽게 나오는 그 만남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 근데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이런 의도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 생각지 않는 것이죠.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내 몸의 병, 그것만 관심을 두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그 병을 통해서 아, 인간에게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만이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 또 이걸 깨닫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억으로 살아갈 때는 고기가 자기를 살리는 게 삶의 방식이었죠. 쉽게 말해 돈이 나를 살린다, 그게 그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돈이 나를 살린다. 이러한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예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한다, 예수님이 살리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해가지고 살린다, 이런 얘기는 마치 예수님께 눈을 돌린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여전히 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고기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자는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했다 이런 생각하는 게 마치 신앙처럼 보이죠. 근데 그건 여전히 그 고기에 눈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여전히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내게 있도록 이만큼 많은 돈을 줬다 이 말이죠. 인생의 전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기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이게 또 고기가 아니고 주님이다 그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림을 알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께 나옵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라도 우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어떤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찾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육신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이지 아니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기독교이니까 예배를 드려서 우리 의무를 다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에게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인식을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오직 주님께로 나오는 것만이, 내가 죄를 만나는 그것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를 만나는 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인된 나를 살리는 것이 주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린 자꾸 나는 깨끗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주님이 원하신 날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낼 뿐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병 고침 받으면 되네 하면 또 다른 문제 구할 거예요. 신자가 주를 찾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생명의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수 안 만난다고 문제될 게 있느냐? 세상 사는 데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 인생길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시간이 다 끝나고 다른 세상으로 이어질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세상에서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그걸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만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서의 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구나. 이 비밀이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둥병의 심정으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좀 절실함과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으로 주님께 나오는 주를 찾고 부르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만났을 때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전환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속사람의 문제를 들다 보시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곰곰이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와주시기를 기대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체험하시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의 관심 두지 아니했던 나의 속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시옵시고 이 땅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문둥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모든 걸 우리가 씻을 수가 없고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오는 것만이 이 모든 걸 용서받고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기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문둥병자의 심정으로
주를 바라며 주님께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 가운데에서 주를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주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젠 이 땅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